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책한 짤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횟수로 5년째입니다. 2011년 4월에 처음 녹음을 시작해서 지금은 2015년 2월입니다. 201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저도 옛날보다는 조금 늙었겠죠? 제가 녹음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가 만든 팟캐스트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들으면 너무 이렇게 손발 오그라들기도 하고,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안 듣게 되죠. 편집하면서 많이 들었으니까. 2011년에 제가 녹음한 목소리보다 지금 목소리가 더 늙었나요? 저는 제 목소리니까 이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목소리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전보다 목소리가 많이 늙었는지 아닌지는 청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살 먹는 게 유쾌한 사람은 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늙어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은 에브리맨입니다. 이 뜻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뭐랄까요? 아,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이면 이렇게 늙어감을 표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이 늙어감을 이렇게 거짓없이 담백하게 표현한 작품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에브리맨의 작가는 필립 로스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당연히 생략하고요. 이 책은 문학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번역은 정영목 씨가 해주셨네요. 제가 읽을 부분은 제일 첫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이첫 부분은 주인공과 연관된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성격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첫 부분은 주인공의 장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이 책과 마찬가지로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그랜 토리노입니다. 이 영화도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랜 토리노는 주인공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제일 처음도 장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장례식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부인의 장례식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 책과 그 영화가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영화를 보고 책을 읽든 반대로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비슷한 점들은 책을 읽으시고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을 지금 바로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황폐한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주위에는 전에 뉴욕에서 함께 광고 일을 하던 동료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그의 활력과 독창성을 회고하며 딸 랜시에게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가 2001년 추수감사절 이후 살았던 저지쇼의 은퇴자 마을 스타 피쉬 비치에서 차를 몰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열었던 그림 교실에서 그에게 배운 노인들이었다. 그의 두 아들, 랜디와 로니도 있었다. 그의 거칠었던 첫 번째 결혼에서 생겨나 이제 중년이 된 두 아들은 아무래도 그들을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칭찬할 만한 면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지저분한 면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은 그저 의무감 때문일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 그의 형 하위와 형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날 밤에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의 세 명의 전부인 가운데 두 번째이자 네인시의 어머니인 피비도 있었다. 피비는 키가 크고 바짝 여인 백발의 여자로 오른팔이 축 늘어져 옆구리에 붙어 있었다. 낸시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피비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앞으로 나가 발음이 약간 뭉개지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이네요. 계속 이 사람이 헤엄쳐서 마늘 건너는 모습만 떠올라요. 그것뿐이에요. 헤엄쳐서 마늘 건너는 모습만 계속 눈에 보여요. 그리고 물론 낸시도 있었다. 낸시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이며 여기 나타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사람이었다. 그 덕분에 조객이 그녀의 어머니, 그녀 자신, 그의 형과 형수로만 끝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초대받지 않고 온 손님은 딱 한 명이었다. 듬직한 체격의 여자로 둥근 얼굴은 서글서글해 보였으며 머리는 붉게 염색을 했다. 그녀는 그냥 공동묘지에 나타나 오래전 고인이 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돌봐주던 개인 간호사 모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하위가 그녀를 기억하고 다가가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낸시가 모인 사람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우선 이 공동묘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증조부는 원래 몇 에이커 크기였던 이 공동묘지에 제 증조모와 함께 묻혀 있을 뿐만 아니라 1888년에 이 공동묘지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자금을 모아 이 공동묘지를 만든 조직은 유니언과 에식스 카운티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자선단체와 회중들이 만든 장례협회들이었습니다. 제 증조부는 엘리자베스에서 주로 새로 도착한 이민자를 상대하는 하숙집을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집주인에 그치지 않고 이민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증조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들판을 매입해서 직접 경사진 곳을 메우고 조경을 했고 또 초대 공동묘지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증조부는 비교적 젊었고 활기가 넘쳤죠. 이 공동묘지가 죽은 사람들을 유대의 율법과 의식에 따라 매장하기 위한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에 서명한 분은 제증조부가 유일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뻔히 보이지만 개인에게 할당된 구획들 그리고 담장이나 문을 유지 보수하는 일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썩어 쓰러졌고 문은 녹슬었고 좌물쇠는 사라졌습니다. 문화 파괴 행위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공항의 끝자락이 되었고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유저지 턴바이크의 소음이 늘 들립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묻힐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장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젊은 시절 함께 수영을 하던 곳이라든가 아버지가 수영을 즐기던 해안이라든가 이곳에서는 주위를 둘러보면 쇠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게 심한 상처를 입은 곳에 모여있는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했던 분들, 당신의 핏줄들과 가까운 곳에 눕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부모를 사랑했으니 그분들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 혼자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낸시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을 정리했다. 낸시는 30대 중반의 표정이 부드러운 여자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꾸밈 없이 예뻤다. 그녀에게서 갑자기 권위적인 느낌이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심지어 용감해 보이지도 않았다. 외려, 10살짜리처럼 감정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낸시는 관 쪽으로 몸을 돌려 흙을 한 줌 쥐더니 그것을 관 뚜껑에 뿌리기 전에 가볍게 여전히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소녀 같은 느낌으로 말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버지. 그 순간 낸시는 아버지가 수십 년 전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좌우명처럼 여겼던 말을 기억하고 울기 시작했다. 현실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낸시는 아버지에게 그 말을 돌려주었다.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버티고 서서 오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관 뚜껑에 흙을 뿌린 사람은 하위였다. 하위는 어린 시절 그의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늘 그에게 다정하고 애정어린 태도를 보여주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전거와 수영을 비롯해 하위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모든 운동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하위는 당장이라도 공을 들고 수비선 한가운데를 돌파해 내달릴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나이는 77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병으로도 입원한 적이 없었다. 같은 혈통에서 나온 형제지만 그는 평생 의기양양할 정도로 건강이 좋았다. 하위는 감정 때문에 쉰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내 어린 아우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어 모인 사람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어디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 동생 이야기를. 하위는 말을 끊고 조리 있게 말하려고 생각을 정돈했다. 말투나 듣기 좋은 높이의 목소리가 동생과 너무 비슷해 피비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낸시가 얼른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내 동생의 마지막 몇 년, 하위는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동생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소. 외롭기도 했지요. 이 또한 건강 못지않은 문제였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소. 하지만 동생은 마지막에 다다라서는 나와 연락을 끊었소. 그 이유는 분명치가 않아. 동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소. 광고 쪽에서 일을 해서 처음에는 아트 디렉터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을 했는데, 광고 일을 접은 뒤에는 자신에게 남은 세월 동안 매년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소. 여기 묻힌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우리도 동생에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동생은 더 오래 살았어야 했다는 말. 정말이지, 더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 대목에서 하위는 잠시 입을 다물었는데, 체념한 듯한 어두운 표정이 서글픈 미소로 바뀌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해서 오후에 팀 훈련을 하게 되자, 동생은 방과 후에 내가 하던 아버지 심부름을 떠맡게 되었어. 동생은 겨우 9살이라는 나이에 다이아몬드 같은 봉투를 재킷 호주머니에 넣고 뉴워크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하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 뉴워크에 가면 보석을 박아 넣는 사람, 크기를 재는 사람, 광택을 내는 사람, 시계 수리공 등 아버지가 거래하던 사람들이 프렐링 휘슨 에비뉴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비좁은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소. 그곳에 갔다 오는 일은 이 꼬마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었지. 그 기술자들이 비좁은 곳에서 외롭게 자기 일을 하는 걸 지켜보다 동생도 자기 손을 이용해서 예술품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보석 루페로 다이아몬드의 깎은 면을 들여다보다 예술품을 만들겠다는 욕망을 키웠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와 하위의 말을 눌렀다. 하위는 그렇게 약간 시끌벅적하게 눈앞의 과제에서 놓여나더니 한마디 했다. 나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이었지. 다이아몬드를 보고 돈을 벌겠다는 욕망만 키웠으니까. 하위는 그들의 소년 시절이라는 크고 해가 잘 드는 창 너머를 바라보며 조금 전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아버지는 엘리자베스 저널에 한 달에 한번 자그마한 광고를 냈소. 그리고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까지 축제 기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를 냈지. 오래된 손목시계를 새 손목시계와 바꾸세요. 아버지한테 들어와 쌓이는 그 낡은 손목시계들. 그 대부분은 수리도 할수 없는 것들이었고, 아버지는 그걸 죄다 가게 뒤편의 서랍에 던져버렸소. 동생은 거기에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서 바늘을 돌려보고, 시계가 아직도 째깍거리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문자반과 케이스의 생김새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소. 그러다 그 꼬마의 머리가 똑딱똑딱 움직이게 된 거요. 교환을 하려고 가져온 손목시계 100개, 200개, 서랍 가득 들어있다고 해봐야 다 해서 10달러나 나갔을까. 하지만 그 새로 피어나는 예술가의 눈에는 그 뒷방의 시계 서랍이 보물 창고였던 고요. 동생은 그걸 꺼내 차곤 했지. 늘그 서랍에서 나온 시계를 하나 갖고 있었소. 아직도 움직이는 시계 가운데 하나를 말이오. 하지만 다시 움직여 보려고 했던 시계들, 모양이 마음에 들었던 시계들, 동생이 그걸 만지작거리기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소. 대체로 상태를 더 악화시켰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때부터 동생은 손을 이용해 꼼꼼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가씨 두 명을 가게 카운터 뒤에 두고 당신을 돕게 했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었지. 착하고 친절한 엘리자베스의 아가씨들. 품행이 바르고 옷차림도 말쑥한 아가씨들. 늘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아일랜드계 가톨릭교도였어. 그 아가씨들 아버지나 오빠나 숙부는 싱어 재봉틀에서 일하거나 비스킷 회사에서 일하거나 저 아래 항구에서 일을 했죠. 아버지는 착한 기독교도 아가씨들이 있으면 손님들이 더 편안해한다고 생각하셨지. 이 아가씨들은 손님이 요청하면 장신구를 대신 달아보기도 했소. 모델 노릇을 하는 거였지. 운이 좋으면 그런 요구를 한 여자 손님이 그 물건을 사기도 했소.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젊고 예쁜 여자가 장신구를 달고 있으면 다른 여자들은 자기가 그 장신구를 달아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항구의 선착장에서 일하던 사내들은 여자친구에게 줄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를 구경하러 와서 가끔 보석을 자세히 본답시고 물건 파는 아가씨의 손을 잡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어. 내 동생도 그 아가씨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지. 그게 뭔지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그런 걸 무척이나 즐겼던 거요. 동생은 하루 일이 끝나면 아가씨들이 진열장이나 진열함을 비우는 걸 돕곤 했소. 아마 그 아가씨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거예요. 아가씨들은 진열장과 진열함에서 가장 싼 물건들만 빼고 모든 걸 다 꺼냈소. 그러면 이 꼬마는 문 닫을 시간 직전에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로 뒷방의 커다란 금고를 열었소. 동생이 하기 전에는 내가 다 했던 일이었지. 아가씨들한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오. 특히 해리옷과 메이라는 두 금발 자매한테. 그 세월 동안 그 가게에서는 해리옷, 메이, 엠마리, 진이 일을 했고 또 마이러, 메리, 패티가 일을 했고 캐슬린과 코린이 일을 했소. 그 아가씨들 모두가 그 꼬마에게 홀딱 반했소. 뛰어난 미인이었던 코린은 11월 초가 되면 뒷방의 작업대에 앉아있곤 했소. 내 어린 동생과 함께 가게에서 축제 대목을 맞이하여 모든 고객에게 인쇄해 보내는 카탈로그의 주소를 쓰곤 했기 때문이오. 대목을 맞으면 아버지는 가게를 일주일에 엿새 동안 밤까지 열어놓았고 모두가 개처럼 열심히 일을 했소. 봉투 한 상자를 주면 동생은 누구보다 빨리 그걸 셀 수 있었소. 손놀림이 아주 능숙한 데다가 한 번에 다섯 장씩 샜기 때문이오. 어느 날 들여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또 그러고 있었소. 코렌한테 봉투 세는 솜씨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요. 그 아이가 보석상의 믿음직한 아들로서 자기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하는 걸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애용하던 칭찬이었소. 믿음직하다. 우리 아버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엘리자베스의 아일랜드계와 독일계와 슬로바키아계와 이탈리아계와 폴란드계 사람들에게 결혼 반지를 팔았소. 대부분 노동계급의 젊은 사람들이었지. 반지를 팔고 나면 반은 결혼의 초대를 받았소. 우리 온 가족이 말이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유머 감각이 있는 데다 값을 늘 싸게 불렀고 모든 사람에게 외상을 주었거든. 어쨌든 우리는 종종 결혼식에 갔소. 처음에는 교회로, 그 다음에는 시끌벅적한 잔치 자리로. 대공황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결혼도 있었고 우리의 물건 파는 아가씨들도 있었고 바둑판 무늬 담요로 만든 짧은 상의 호주머니에 수백 달러어치 다이아몬드가 든 봉투들을 집어넣고 뉴욕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여행도 있었소. 봉투마다 겉에 아버지가 보석을 박아 넣거나 크기를 재는 사람한테 주는 지침이 적혀 있었소. 가게에는 높이가 1미터 반 정도 되는 모슬리 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석 접시를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칸들이 나뉘어 있었소. 우리는 매일 밤 거기에 조심스럽게 보석 접시를 넣고 아침이면 다시 뺐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착한 꼬마였던 내 동생의 생활의 핵심을 이루었던 거요. 하위의 눈이 다시 관에 머물렀다. 자, 이제 뭘 할까? 하위는 물었다. 나는 이게 다라고. 이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러는 거. 더 많은 걸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뭐가 어때? 가족과 친구들끼리 눈물을 한바탕 더 쏟는 게 뭐가 어떻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동생은 나한테 자기가 아버지 손목 시계를 가져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소. 해밀턴 제품이었어요. 펜실베니아주 랭거스터에서 만든 거였지. 전문가들은 그게 왕초였다고, 이 나라에서 만든 손목 시계 가운데 최고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시계를 팔 때마다 손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시켜주곤 했소. 보세요. 나도 그 시계를 찾지 않습니까? 매우,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시계입니다. 이 해밀턴은 내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만든 최고의 손목 시계입니다. 단연 최고죠. 79달러 50센트였소.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말이요. 그 시절에는 파는 물건 전부가 50센트로 끝나야 했지요. 해밀턴은 평판이 아주 좋았소. 정말 고급 시계였지. 아버지는 당신 시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시계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소. 동생은 보석 감정인이 쓰는 루페를 가질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운반할 때 쓰던 주머니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가게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마다 상의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던 낡고 오래된 가죽 주머니예요. 그 안에는 핀셋도 있고 아주 작은 스크류 드라이버와 크기 재는 사람이 둥근 보석의 크기를 잴 때 쓰는 작은 고리도 있었고, 다이아몬드를 낱개로 담을 때 쓰는 하얀색 접은 종이도 있었소.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쓰던 아름답고 소중하고 작은 물건들이었지. 아버지는 그걸 늘 손에 쥐고 있거나 심장 가까운 곳에 지니고 다녔소. 우리는 루페와 주머니는 안에 든 것과 함께 무덤에 넣고 같이 묻기로 했소. 아버지는 늘 한쪽 주머니에는 루페, 다른 쪽 주머니에는 담배를 넣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루페를 수의 안쪽에 꽂아두었소. 동생이 이렇게 말하던 게 기억나오. 사실은 아버지 눈에 끼워놓아야 되는데. 너무 애통해하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달리 어째야 좋을지를 몰랐거든. 옳든 그르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 루페는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해밀턴 시계 얘기를 마저 해야지. 매일 아침 태엽을 감아주고 바늘을 움직이려면 손잡이를 뽑아서 돌려야 했던 그 왕관이 그려진 아버지의 오래된 해밀턴. 그건 동생이 수영할 때만 빼고 낮이나 밤이나 차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8시간 전에 영원히 풀어놓고 말았소. 간호사에게 주면서 안전하게 잘 보관해달라고 했다는군. 수술. 결국 동생을 죽인 수술을 받는 동안 말이오. 오늘 아침 묘지로 오는 차에서 조카 딸 렌시가 나한테 시계줄에 새로 눈을 낸 걸 보여줍디다. 이제 그 해밀턴 시계를 차고 다니며 시간을 볼 사람은 조카 딸이 되었소. 그 다음은 두 아들 차례였다. 40대 후반인 이 남자들은 윤기가 도는 검은 머리와 많은 말이 담긴 듯한 검은 눈과 서로 꼭 닮은 크고 관능적이고 푸짐한 입 때문에 그 나이 때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숙부를 보는 듯 했다. 이 잘생긴 두 남자는 몸에 살이 붓기 시작했으며 죽은 아버지와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있었던 만큼 서로는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동생인 로니가 먼저 무덤으로 나섰다. 손에 흙을 한 줌 쥐자 그의 몸 전체가 떨리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거세게 토해버릴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감정에 사로잡혔지만 그 감정은 적대감이 아니라 적대감 때문에 빠져나올 수단을 찾지 못했던 다른 감정이었다. 입을 열었지만 일련의 괴상한 헐떡거림밖에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도 그 스스로는 절대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로니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의 형, 더 단호한 아들, 꾸짖는 아들 랜디가 바로 구조에 나섰다. 그는 동생의 손에서 흙을 받아 그들 둘을 대표해 관에 던졌다. 그는 말도 어려움도 없이 바로 할 수 있었다. 편히 주무세요, 아버지. 랜디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부드러움, 애통함, 사랑, 상실감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관에 다가간 사람은 개인 간호사 모린이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악정고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며 삶이나 죽음 어느 쪽도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다. 모리는 웃음을 지으며 오므린 손에서 흙이 천천히 흘려내려 손날을 스치고 관에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꼭 어떤 유격적인 행동의 서곡처럼 보였다.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녀가 한때 많이 생각하던 남자인 것이 분명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들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또, 물론 그렇기도 했다. 그날 이주의 북부와 남부에서 이런 장례식,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례식이 500건은 있었을 것이다. 두 아들 때문에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 30초, 그리고 죽음이 발명되기 이전에 순수하게 존재하던 세상. 아버지가 창조한 에덴, 구식의 보석상이라는 탈을 쓴 폭 5m, 깊이 12m밖에 안 되는 크기의 낙원에서 이루어지던 영원한 삶을 하위가 아주 공을 들여 정확하게 되살려낸 것 이외에는 다른 여느 장례식보다 더 흥미로울 것도 덜 흥미로울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린 것,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점이었다. 몇 분이 안 되어 모두 가버렸다. 지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종이 가장 좋아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는 뒤에 남았다. 물론 다른 누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자기도 모르게 안도했다. 또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진정으로 기뻐하기도 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읽은 부분은 제일 첫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의 장례식에서 주인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관이의 흙을 덮습니다.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딸인 낸시와 그의 친형인 하위입니다. 이 둘 인물은 주인공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뒷부분을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은 첫 번째 결혼한 여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이 주인공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별 말도 안 하죠. 이 아들들이 왜 그런지도 뒷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흙을 뿌리는 개인 간호사인 모린도 이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뒷부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섬뜩하면서도 무서웠던 부분은 이 주인공의 죽음이 그냥 평범하다라는 것인데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가장 가슴 아린 것,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제일 섬뜩하고 무섭고 이렇게 가슴에 확 박힌다고 할까요? 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읽어본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고요. 따뜻한 봄이 되면 빨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찾아가도 미워하지 마세요.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끝을 내겠는데요. 그 노래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 그랜토리노의 OST, 제목도 그랜토리노입니다. 이 그랜토리노라는 곡을 들으면서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ign all the stars above my head. The warning signs travel far. I drink instead on my own. Oh, how I've known the battle scars and worn out beds. Gentle nights and a breeze blows, whispers through Gran Torino. whistling another tired song. Engines hum and bitter dreams grow, heart locked in a Gran Torino,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These streets are old, they shine with the things I've known, and breaks through the trees, they're sparkling. Your world is nothing more than all the tiny things you've left behind. So tenderly, this story is nothing more than what you see. What you've done will become, standing strong to you along in your skin. Just wondering, gentle now, a tender breeze blows, whispers through Gran Torino. Whistling another tired song. Engines hum and bitter dreams grow. A heart locked in a Gran Torino.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May I be so bold and stay. Someone to hold that shudders my skin. They're sparkling. Your world is nothing more than all the tiny things you've left behind. So realign all the stars above my head. Warning signs, travel far, I drink instead on my own. Oh, how I've known battle scars and worn out beds. Gentle now, tender breeze blows and whispers through Gran Torino. Whistling another tired song. Engines hum and bitter dreams grow. Heart locked in Gran Torino.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Beats a lonely rhythm all night long. Beats a lonely rhythm.